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 사탄의 짓거리를 흉내내며 살려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 사탄의 짓거리를 흉내내며 살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살피는 창세기 원역사의 이제 마지막 주제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언어의 분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 온 열방 그 민족들의 기원에 관한 그런 역사를 묵상해 나갈 겁니다. 자, 성경의 원 역사로 볼 때 여기 민족들의 기원까지가 인류 온 이 나라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죠. 이 이후로는 이제 각 민족들로 분산이 돼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됩니다. 여기 성경의 역사와 이제 이 세상의 역사들이 보여주는 이 사건들과 잘 연결이 돼야, 그래서 이제 성경과 역사를 더불어 우리가 살펴갈 때 좀 더 사실성 있게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그런 길을 잡을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나눔을 통해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관련된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한 관련된 주제들을 역사적, 과학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성경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경과 역사의 바른 길을 가이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주는 것만 듣기만 해서는 마치 조립할 수 있는 가구들을 다 사서 이제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립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듣고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 힘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이 세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잠시 듣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깐 깨달은 것으로 모든 게 기억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셀리더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목사를 붙들고서라도 바르게 나누고 바른 길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우리가 바르게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두 그런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힘써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는 것은 어떤 강단의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야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홍수로 심판을 받는 내용까지였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내용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면요. 8장 20절부터입니다. 노아의 제사 얘기가 나오죠. 지난 시간 노아가 그 1년하고도 16일에 걸쳐서 이제 방주 생활을 하고 드디어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방주를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간의 그런 가장 기본 기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용서와 축복을 꿈꾸며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다시는 이제 사람들의 이런 악함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또 모든 생명을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그럼 인류 종말의 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6절,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와,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된 우리의 마지막은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와 국가적인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인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과 같이 탁 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죽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이 홍수 심판 후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24장 9절 마태복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그 가치,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점점 사실 보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회 분위기로 떨어지면서 전부 자기 위주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점점 흘러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옥이라는 그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게 될 거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어떤 큰 심판과 무슨 이런 걸로 우리를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장 1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욕심과 탐욕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로 가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이 어떤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신 가치를 따라 우리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삶이라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됐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알리는 그런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이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동물에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땅이 존재하는 난 씨 뿌리고 거두는 일, 그리고 추위와 더위, 그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에는 언젠가 이 땅이 없어지는 때도 있을 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땅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말했으니까 언젠가 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참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이 안에서 창조되고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었던 아주 우리 기초가 되는 거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게 정말 풍성했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여러 가지로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 결과를 내주는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이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토양의 생산력을 이제 제어하셔서 가인에게 정당한 노동의 소출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뜻 그런 걸로 말씀하신 걸 볼 때 어쨌든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사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온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 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 어쨌든 땅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합니다. 이 땅은 그 자체로 물을 보존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모든 죽은 것을 다 받아들여요. 죽은 시체들을 받아들여서 분해해서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의 기초가 되게 하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 같은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흙, 그 땅에서 온 거고 아담의 경우 범죄 이전에는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정말 이 생명을 먹고 살았지만 범죄한 후에는 이제 수고해야만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으로 죽어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살인죄를 범했던 아담의 자녀들 중에 가인 같은 경우는 밭을 갈아도 땅이 응답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거로 봐서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관하여 뭔가를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형벌로 땅을 활용하신 거죠. 어떤 생존의 근원이고 기본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형벌이라기보다 자유질을 가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결국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땀을 흘리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뭔가 겸손합니다. 인간의 부족과 무능을 느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무리 잘하고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열심히 뿌린다고 해도 무슨 이 잡초들을 다 뽑아낸다고 해도 결국 하늘에서 적시는 그런 적시에 내리는 비 또 식물에게 필요한 만큼 이 태양이 쪼여지는 것 이런 일들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1년 농사가 다 망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적절한 비와 태양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수 후에 모든 삶의 그 형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생존을 위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이 이 홍수에 의해 만드신 결국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신 뭔가 어떤 그 이 초월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감각은 분명히 살아있는 건 맞은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뭐 태양을 신으로 구름이나 뭐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상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자연과 모든 것을 통해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분명히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기대와 믿음이 생길 텐데 그 초대와 그 기대와 믿음들이 엉뚱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이나 가인의 때처럼 더 가중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파괴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었고 추위와 더위가 되게 생겼죠. 그로 인해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에 생존을 위한 방법에 하나님의 역할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 이후의 역사로 벌어진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함으로 가인처럼 삶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저주란 아담 때처럼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땅에 대한 저주다라는 식의 이제 해석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직접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9장이죠. 9장에는 이제 노아와 이제 무지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동물들에게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좀 다른 점은 뭐였냐면 첫 창조 때 아담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열매를 먹거리로 주시고 그러니까 채식을 하며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주 이전의 세상은 채식을 통해 살 수 있게 하셨는데 홍수 후에 이제 재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먹을 거리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고통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결국 죽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잔인함의 그런 어떤 악영향과 정신적 피해 등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조치하시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죽는 현장을 보면 참 그 누구나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가 막 남게 되거든요. 도살을 하는 데 같은 데 가보면 그 돼지나 뭐 소나 막 너무 비참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죽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영혼의 피폐함을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이전에 한참 그 이슬람 그 ISIS가 판을 칠 때였는가요? 한국의 어떤 선교사로, 한국의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갔다가 어떤 청년이 그 이슬람 극진 세력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영상을 어떻게 그냥 한번 보게 됐어요. 어떻게 연결되다가. 와, 그걸 보는데 막 온몸이 막 벌벌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래서 그 긴장과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한동안 막 떠나질 않고 그 잔상이 계속 남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 대부분이 보면 그 평생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걸 알죠. 결국은 막, 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피폐한 삶을 막 고통스럽게 막, 왜 악몽을 꾸고 뭐, 아무튼 이래가면서 살아가거나 그러다 못하면 이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알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뭐 원숭이의 뇌를 먹는다고 막 그 붙잡아놓고 살아있는 그런 원숭이를 먹고 또 살아있는 오리를 산채로 불에 달궈진 철판에 올려놓고 철망을 씌워놓고 막 오리가 여기서 할게 뜨거우니까 막 여기 뛰다가 결국 발이 있게 되면 그 오리 발바닥 요리를 먹는다. 그 카오야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먹는다던가 우리나라 저 어릴 때 보면 개고기 먹는다고 할 때 개를 어떻게 잡으면 막 몽둥이를 때려서 잡을 때가 너무 가끔씩 봤거든요. 정말 두렵죠. 그냥 어릴 때니까 무서워서 저 뒤에서 그냥 슬쩍슬쩍 보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일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죽일 때 나타나는 이런 이 잔인함들은 결국 인명에 대해서도 결국은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품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인해져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죠. 이번에도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막 그 러시아 군인들이 막 여자들을 억지로 강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생기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이 그 막 비참하게 죽이고 너무 막 어떤 도를 넘어간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굉장한 그런 어떤 영적인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점점 잔인함으로 자라서 영혼을 피폐시켜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 분명하게 명하시게 되는데, 만약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찾으시겠다라고 하시죠.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장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독특한 존재죠. 동물과 비슷한데 전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데 전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볼 때는 아마도 사람이 신적인 존재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창조한 그런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은 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사진을 함부로 찍거나 밟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심지어 자기 나라 국기도 함부로 밟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런 그분의 거룩한 그 이 형상이, 그 존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당신을 닮은 사람들, 이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생명들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들, 이건 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판받을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알게 하는 1에서 3계명 후에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4계명, 그리고 안식일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쉼을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명하시면서, 처음 사회적인 명령으로 주시는 게 6계명인데 거기에서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은 오직 성경에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아담의 첫 자손이었던 이 가인으로부터 그 생명을 쉽게 죽이는 일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육하고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계속 재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나 낙태와 같은 그런 일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참히 죽이는 그런 십계명의 뜻을, 의도를 범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평등함이 있는 거예요.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무 우상에게나 막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는 그런 행위들은 참으로 심각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고 불순종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면 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해도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그 죽은 사람들이 후손들의 그 제사상을 받아먹으려고 이리 돌아다니고 명정을 받아 여기저기 뭐 귀한 길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사상에서 그 절을 받고 있는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 받으면서 참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책임진 존재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사탄 같은 짓을 하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노아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홍수로 인한 심판은 이제 다시 없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심판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그 약속의 징표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이 사람과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럴진데 피조물인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죠. 빚된 백성으로 굳건히 서고자 늘 결심하고 그 거룩한 결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자연과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지나다니는 곳곳에서 어떤 예배당을 볼 때, 우리와 함께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9장 이제 18절부터 29절 노아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가 퍼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 이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 때 잠깐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 근거가 나오는데 농사도 지으면서 밭을 갈아서 포도나무도 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분명히 얻었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과음을 했는지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그냥 누워 자다가 그 아들이었던 함이 그런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형제들에게 막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샘과 야벳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벗은 나체를 덮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깼겠죠. 그러고 나서 이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막 저주하면서 샘과 야벳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인생이다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아마도 그 이런 말을 근거로 볼 때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이 노아의 추태를 목격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롱거리로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노아가 아니 이게 보세요. 자기가 행한 추태는 생각도 않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한 건 생각도 않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손자를 저주한다.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이런 저주가 실제로 그 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후대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 이런 저주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보면, 이때 노아가 한 저주가 마치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술 먹고 추태를 부리고 그게 부끄러워서 자기 감정 섞인 저주를 했던 그 노아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말미암은 게 아니라 계속 잘 살펴보면 원래 이 함이나 그의 혈통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가치와는 떨어지고 감정과 이런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말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짓거리까지 하죠.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설명하는 10장에서 보면 이 함의 족속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 부가 설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이나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이 니므롯이 어떤 짓을 했느냐 형제의 땅을 빼앗고 거기는 용사였다고 나오는데 그 용사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땅을 뺏고 자기의 영역을 이기적으로 더 확장시켜가면서 폭력적으로 통치하던 자였다. 이런 식으로 주석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노아가 그렇게 술주정하다가 깨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손자 가나안에게 하듯이 그렇게 내뱉은 저주라는 것은 절대로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노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 그 뭐 부모들의 그 분풀이 같은 그 저주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이 저주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 분명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근데 한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꾸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 가족에서 나타나는 이 나쁜 것들이 막 되물림되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치 좋지 않은 뭐 저주가 유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계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저주라는 게 어떤 가족에게 이렇게 흘러가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말한 의도는요 부모로부터 나쁜 것들을 계속 보고 배우게 되면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당연히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자녀들이 좋지 않은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일은요 절대 없습니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게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든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지 무슨 저주가 흘러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조상 탓, 남 탓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부모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줬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죄의 그런 쓴뿌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적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노아의 말년에 이 술이라는 것이 주는 피해를 기록을 해서 알게 하는 술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났던 첫 사건이 술 사건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술이라는 건 과거에 무슨 마취제가 없을 때 막 그 이 사람이 그 상처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썼던 그런 방법을 제외하고는요. 또는 뭐 약이 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거 말고는요. 어떤 이유로든 술을 마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게 없어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만들고 치명적인 죄를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보십시오. 전부 그 대부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술로 인해서요. 술 갖고 칭찬받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술로 인해 벌어진 이런 사건을 굳이 기록하여 알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뭐 그거 한 잔 두 잔 안 먹는다고 그 사회에서 쫓겨날 거라면 그건 우리의 실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조차 술로 인한 한순간의 욕심에 의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육적인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깨워서 특히 리더들 괜히 그 와인 한 잔 두 잔 먹어가면서 뭐 분위기 즐기고 말 그대로 분위기 즐기기 위한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만든 그런 흐름을 흘러가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좋은 추억과 깊은 의미들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바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나 못한 사람들의 잘못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정죄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다져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중보하며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실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그런 징검다리, 그러니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노아는 그렇게 이제 홍수 후에 이런 일도 겪으면서 350년을 더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950세에 죽게 되죠. 재미있는 건요.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아브라함의 경우 뭐 홍수 심판과 굉장히 막 동떨어진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인물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수 심판 후 불과 3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이 그릇된 길을 가는 후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계속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멈춘 게 아니에요. 전해지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실을 잘, 이 연대기를 잘게 맞춰 보다 보면 충분히 이런 이 묵상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성경도 재밌고 그리고 또 바르게 더 깊이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곳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항상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마치 나의 능력과 노력이 만들어낸 그런 것인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교만한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그 사탄의 탐욕과 욕심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자 했던 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어디서도 자신을 숨길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가 사탄이 좋아하는 길에서 사탄이 늘어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가 똑같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대로 걸을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아 같은 의인도 한순간에 실수하며 크나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길에서도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육체적 욕정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쉽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여 정말 겸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교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교만을 넘어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물의 하나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을 흉내내고 사탄과 함께 정욕에 불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노아 같은 의인도 한순간에 취하고 넘어져 실수하며 자기의 손자까지 저주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며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존재는 더더욱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라는 이런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실한 믿음의 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런 사탄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빛된 자로 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